오늘부터 4주 동안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글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물론 요약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해서 1, 2, 3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는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생생한 생애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네 번 다른 각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도에서 한 주씩 읽으시다 보면 읽으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을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사실을 아는 거고요. 또 그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 내용들을 성경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쭉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네 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이런 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 공생의 3년으로 알고 있죠. 짧지만 매우 굵었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시험 받은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국면의 사역이 있는 것으로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 국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씨뿌리듯이 뿌리는 겁니다. 이때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요. 여러 교훈도 주십니다. 또 다른 국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때는 더 깊은 교훈, 그리고 제자들을 실습시키기도 하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을 이루신다. 이게 복음서의 네 가지 이런 그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보게 되는데 첫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내용은 대체로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이죠. 이게 배고플 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돌이 떡으로 되는 시험. 여러분 이거 이기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서 보실 때는 5절을 눈여겨보시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까? 성전 꼭대기. 의미는 성전이 거룩한 성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장소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청을 하는 것이죠. 뛰어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해서 다치지 않도록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모실 것이다. 그렇지 않니?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도 이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뻐기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남 앞에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심심치 않게 받는 유혹을 생각해 보면 이것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면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좀 전에 유혹할 때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가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저와 여러분보다 많이 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마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은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요 꼬임은 어떤 꼬임이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니? 그거 한번 보여봐. 이런 유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야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적지 않은 인생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먹는 문제, 여러분 이거 쉬우세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에서 저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몇 개 있어서 그렇지 식탐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식탐이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다 사람들이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식탐 있는 분들이 전 많은 거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요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끔 신경질을 내. 신경질을 내는데 보니까 배고파서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이 들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 떨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 배고픈 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금식 며칠 했습니까? 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냐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8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에 뭐를 보여줍니까? 영광을 보여줘요. 이것도 인간의 자랑하고 비슷한데 조금 요 이제 그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영광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 같은 거예요. 권력 같은 거. 지배력 같은 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유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알고 하니까 좀 이렇게 섬뜩도 하고 이렇게 경계도 하고 그래서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고 우리가 삶의 바쁜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유혹들을 마주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좀 지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스리고 싶지 않으세요? 좀 많은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저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의 이 주제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참고로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모하긴 하지만 뭐 읽도록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읽기가.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어떤 대서사 같은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런 쪽에 익숙한 세대가 읽으면 모를까? 요즘 세대의 읽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파우스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휴가 낸 날 아침에 내가 4시간에 이 파우스트 1권을 독파하리라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안 읽어지는 책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옥시로 끝까지 대충 넘겨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요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전인 겁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과학, 인문, 종교 여러 가지 학문에 자기가 통달하고 싶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는데 너무 이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야.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었어요. 자살하려다가 또 자살은 못해. 뭐 책에 보면 무슨 부활자라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살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유혹을 받는 거야. 이때 유혹을 받는데 마귀가 강아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꼬신 다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파우스트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학문의 통달, 천재라는 명예, 명예에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권세들을 내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겠다. 대신 네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네 거야. 아니지. 네 영혼은 내 거야. 내 거야가 아니고 마귀 거야. 네가 죽은 다음에는 마귀를 경배하고 살아야 돼. 이거 약속하겠느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이 절실했으면 그 허영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혈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이 이렇게 이기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줄 모든 인생의 과정은 결국 인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부터 자유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가 드려지겠다, 그런 얘기죠. 아멘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대부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시험과 일치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요한 사도가 그의 편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이 떡이 되는 것, 육신. 멋진 거 보여주고, 그거 멋진 거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저라면 주겠다. 안목의 정욕.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다 천사가 구해줄 테니까. 이생의 자랑. 이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이 원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저 안에 저런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내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경험할 시험을 대표해서 받으신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이유는 고난받는 자들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구원이 되도록 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 원리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은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 때 그가 먼저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순종의 모델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돈, 섹스, 권력. 이런 리차드 포스터의 책이죠. 이 주제만 보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돈, 섹스, 권력 이런 그 주제로 책을 쓰셨어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이 받는 유혹들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세 가지 유혹, 아담에게 있었던 세 가지 유혹, 요한에게 있었던 세 가지 유혹, 이런 유혹들이 세 가지로 정리돼서 인간의 모든 유혹들을 요약하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들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쓴다면 돈과 육체적인 것과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저 이제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를 제가 1분 안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 저 책 괜찮은 책입니다. 근데 저게 나쁜 게 아닌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사탄이 틈타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잘 쓰면 너무 좋은 곳인데 근데 이게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 좋은 곳이고 악마가 틈탔을 경우 이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탐욕을 막 일으키잖아요. 육체적인 것들은 정욕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허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녹아질 때 너무 인생의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수도원 운동 때 이런 시험을 이기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청교도들이 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두 노력의 특징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서약을 합시다, 이건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적어도 한 가지 추가적인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절제하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보편적인 길 중에 중요한 게 절제인 것 같아요. 먹는 거, 일하는 것도요,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많이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아주 쉽게 틈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고 순종하고, 아멘! 믿고 순종하면서 그 위에 절제를 더할 때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